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은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인류를 향해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얘기했어요.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내 뜻, 내 생각을 내려놓고 거기서 돌이키라고. 그러면 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천국은 뭐 하늘나라 이렇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에 가까이 왔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 왔기 때문에 이제 그 뜻에서 돌이켜서 참된 주인에게로 돌이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은 죄인으로 인정된 자. 예, 하나님이 죄인으로 인정하셨어요. 구원받은 성도를 향해서 의인이라고 인정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보다 나의 주권자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방금 회개하라, 자신이 주인되어 살아가는 삶에서 돌이켜야 돼요, 죄인은. 그리고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께로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자신의 죄값을 해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외치는 이런 말씀입니다. 죄인의 입장에서는, 죄인의 이런 죄인에게서는 어떠한 구원을 받을 만한 근거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다 이뤄놓으셨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여전히 무관심하고 그냥 다음에 또 듣겠지 하는 마음이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나에게 선물로, 그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이런 선물을 내가 거부하고 있는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 보면서 오늘 복음 말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죄인으로 인정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욥기 말씀처럼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인정된 거예요. 뭘로? 죄인으로. 죄인으로 인정하시다 할 때, 인정하다 하는 것은 내가 지목해서 너 죄인이야 이렇게 정죄하신 것도 있는데, 이 인정하다라는 단어를 들어가서 보니까 어떤 의미냐면, 범죄한 자를 어떤 영역에다가 가두어 놓고 부지런히 면밀히 크게 주의하면서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은 이렇게 자유롭죠. 뭐 이런 거 해도 저렇게 해도 내 마음대로 해도 지금 살아가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육신적으로 보는 관점이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보는 관점은 여러분들을 죄인으로 인정했다면 여러분을 죄인으로, 그 영혼을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영역에 가두어 놓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켜보시면서 면밀히 주의해서 지켜보고 경계하고 계시다는 그런 의미예요. 내 상태가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죄악을, 죄는, 죄악이라는 단어의 뜻은 형벌입니다. 죄의 형벌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죄, 하나님께서 가둬놓고 죄의 형벌을 내린 자들이에요. 죄의 형벌은 아시다시피 사망입니다. 사망이 내려졌고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무죄하다고, 그냥 사람들이 하나님 찾는다고 그래서 그래 너가 여기지껏 지은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분명한 죄에 대한 형벌을 통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냥 그래 너 참 착하게 잘 사니까, 아직 어리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이 좋으니까 너 무죄, 죄 없는 자로 여겨줄게 하시면 하나님의 공의는 인정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 그렇게 되실 수도 없고 그렇게 하시지도 않습니다. 제가 사진 몇 장 보여드릴게요. 아, 여기가 어디냐면은, 어딜까요? 이런 아주 평양 그런 숲 같은데 이렇게 지어놓은 건물이에요. 엘살바도르에 있는 건물입니다. 저 건물 안에는 어떤 모습이 있는가 한번 볼게요. 예, 딱 범죄자들이에요. 중범죄자들. 엘살바도르, 지금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미국에 있는 중범죄자들을 이 엘살바도르 남미 쪽에 있는 그 나라에 있는 이 교도소, 수용소로 보낸다고 했습니다. 이곳은 중범죄자들만 있는 곳이에요. 깽단, 뭐 한두 명 사람 죽인 것이 아니라 보통 뭐 30명, 40명씩 단체로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중범죄자들이 들어가서 1, 2년 있다가 형을 살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기수나 사형수들이 저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또 예, 갇혀 있는 모습들이에요. 더 이 엘살바도르 교도소 이러면 굉장한 사진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여기 안에 있는 죄수들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중범죄자들입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이곳에서 생을 마감하거나 아니면 이곳에서 사형을 받아서 또 사형이 집행되거나 이런 남은 삶을 그렇게밖에 지낼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문신들도 많아요. 문신이 무섭게 하는 것도 있지만 자신들이 어떠한 범죄 조직에 있는지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이런 것들을 표시합니다. 자세히 보면 얼굴에도 전체 문신이 있겠지만 눈 밑에 눈물방울처럼 문신을 새겨둡니다. 한 세 개 새겨놓은 사람을 보면 최소 30명 이상 사람을 죽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그냥 남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떠한 범죄자인지 드러내는 이런 표시기도 하고 자기가 어떠한 조직에 있는지 드러내는 이런 자들입니다. 이들은 인터뷰할 때도 한 사람을 인터뷰하는데 방금 앞에서 봤듯이 교도관, 우리가 생각하는 교도관들이 지키는 게 아니라 중무장한, 정말 총과 이런 무장을 하고 무장한 군경들이 지키고 있어요. 위협적이면 그냥 사살해도 된다는 거예요. 한 명을 인터뷰하는데 열몇 명이 중무장을 하고 옆에서 지킵니다. 그만큼 흉악한 범죄자고 이 교도소에서는 한 명도 지금까지 탈주한 범죄자가 아직 없다고 합니다. 왜 이러냐면 어떤 호송을 하거나 이동을 할 때 그 조직에 있던 깽단 조직들이 와서 이 사람을 구해내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화력 이런 걸 가지고 이 사람들을 대적하면서 자기의 조직의 범죄자들을 빼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습니다. 어떤 범죄자가 자기가 이제는 지금까지 저지른 범죄가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겠다, 들키면 안 되겠다 하고 어떤 뉴스에서도 나온 적이 있지만 자기를 성형외과 가서 얼굴을 성형수술을 다 합니다. 얼굴이 확 바뀌었어요. 그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경찰도 못 알아본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저지른 범죄가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또 그런 사람이 어느 시골 마을 같은 데 가서 개가 천선한다 이러면서 아주 착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아주 성실하게 누가 봐도 저 사람 참 법 없이 잘 살 수 있다 할 정도로 사람들의 기준에 착하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 그렇다 할지라도 그가 범죄를 했다면 그는 범죄자예요. 죄가 있고 죄의 형벌이 아직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죄의 문제는 분명한 형벌을 통해서 해결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죄를 저질렀다면 내가 죄 있는 자라고 인정을 하시면 여러분의 죄를 분명한 어떤 형벌에 의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도 다른 형벌을 받지 않고서는 무죄한 자로 역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뭐 말씀 좀 줄였지만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라, 무자비한 자라. 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우리 여러 구도자들과 교제하지만 이 말씀 로마서 1장 29절부터 32절까지 쭉 읽으면서 내가 해당되는 게 몇 가지인가 보면 다섯 가지, 뭐 열 가지 이렇습니다. 정을 베푸지 못하고 자비하지 않고 수근수근하고 부모님을 거역하고 우매하고 그런 자와 살인한 자와 동일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죄를 다스리는 법의 기준이에요. 몇 가지 정도인가? 다섯 가지에서 열 가지. 그러면 이런 자를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뭐? 사형에 해당하는 형벌을 정하셨어요. 그럼 다섯 번 저지른 저주는 한 다섯 가지 됩니다. 그럼 다섯 번 사형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만큼 이 다섯 가지를 얼마나 많이 그런 범죄를 했는가 생각해 보면 그만큼 내가 받아야 될 사형에 해당하는 횟수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니까 이 정도 수근수근하죠. 네. 죄인들끼리 비교하다 보니까 너가 조금 낫고 내가 조금 더 착하고 그렇게 비교하면서 위로 얻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절대적인 기준은 그렇지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러한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형으로 정하셨다고, 그 형벌을 정하셨다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그 절대적인 분 앞에 서게 될 때 내가 이런 죄를 범한 것에 대한 생각이 들면 내가 사형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형이 확정돼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집행이 안 되었을 뿐이에요. 확정됐어요. 우리나라에도 사형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형수들은 감옥에 가면 빨간색 명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또 다른 이런 수용소 안에 사형수들만 있는 쪽에, 특히 독방에 이렇게 넣어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지금은 최근에 뭐 사형이 이루어진 적은 없지만 그 전에 아주 여러 악한 여러 명이서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더 죽이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하면서 뉴스 인터뷰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 지금은 사형을 받고 없습니다. 빨간 명찰을 달고 있는 이런 사형수들, 이미 사형이 확정된 자들, 어떤 면회 시간이 되면, 면회하러 누가 왔다고 그러면 기쁜 게 아니라 두렵다는 거죠. 정말 면회일까? 아니면 나를 가다가 면회실 쪽으로 가는 것처럼 하다가 옆쪽으로 빠지면 그쪽은 사형장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건 아닌가. 끌려가기 싫죠. 죽기 싫죠.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죠. 범죄를 저질렀어도. 저도 그 여기 서대문 형무소에 가면 사형장이 따로 있어요. 교수형이에요. 이렇게 의자에 앉혀놓고 목에 밧줄을 메고 가운을 씌우고 한 사람이 안 누릅니다. 단추가 세 개 정도 있어요. 그럼 세 사람이 눌러요. 누구 것이 진짜 스위치인지는 몰라요. 내가 눌렀으면 그 누른 사람이 굉장히 부담이 가겠죠. 자기가 형을 집행했다고.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이 범죄한 자들에게 죽음을 요구할 때 그 마을에 있는 아니면 그 공동체가 돌을 던져서 죽이게 합니다. 누구 돌에 맞아 죽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부담감을 안 주는 거죠. 그러나 형은 집행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게 이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영혼적으로는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비참한 거예요. 이런 비참한 모습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자유롭게, 몸은 자유롭고 내 생각도 자유롭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을 범죄자로 인정됐다는 것은 이런 영적인 어떤 감옥에 가두어두고 하나님이 주위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착한 일? 의롭지 않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건 의롭다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다만 범죄하는 그 일들이 계속 쌓여갈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분노가 계속해서 더 일어날 것 뿐이 없다는 것이죠. 만일 이런 사람에게 사형이 확정돼서 빨간 명찰을 가지고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자라면, 만일 이런 자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면,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범죄는 저질렀지만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이 사람은 그 기회를 끝까지 붙잡을 거예요. 성경에도 예수님을 끝까지 찾아가서 붙들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내 모습이 어떠한지, 얼마나 비참하고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요. 왜 안 찾아요? 내가 그 정도는 아니거든. 내가 아직까지는 살만하거든. 내가 이 정도면 뭐 남들이 뭐라 해도 괜찮거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끼리 비교하면 충분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정말 훌륭하세요.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악하세요. 네.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여러분들이 올 수 있는 길, 방법, 모든 것을 다 마련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내 주인이, 내가 주인돼서 살아가는 생각과 뜻을 이루는 삶이 우선인 거예요. 그 아드님의 죽음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그것이 하나님의 보실 때 굉장히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임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느니라. 매여 있다. 감시당한다는 거예요. 매여 있다는 것은 어떤 끈에 매여 있는 것이지만 감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갇혀 있다. 에워싸고 있다는 거예요. 즉 감옥에 가둬두고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믿음이 오기까지.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없다면 아직까지 하나님이 가둬두고 감시하고 있는 상태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럼 믿음이 오면 계시될 믿음이래요. 열어서 보여주신대요. 믿음이 오면 내 비참한 현실이 보여질 거예요. 왜? 그것이 믿음이 능력이 믿음의 능력이 나의 비참함을 열어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찾아갑니다. 왜? 비참하니까.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리고 해결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것이 받아지면 그분에게 찾아가요. 여러분 마음에 내가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들리는데, 히브리서 4장 2절에도 들은 바 그 말씀이 그 여러분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여러분들이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런 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거짓말하시는 분이에요.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 없습니다.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판받는 거 두렵죠. 어떤 판사 앞에서 내가 범죄자로 있으면 엄청 두려워요. 경찰만 봐도 아직까지 제가 두려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경찰 봐도 두렵진 않을 것 같은데, 예, 젊었을 때는 경찰 보면 피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괜히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심판받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말씀,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로우십니다. 천국에는 죄가 없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야 돼요. 죄인은. 왜? 난 거기 갈 수 없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은 결코 죄에 대해서 간과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런 자구나 하고 죄가 깨달아지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건 아니죠. 아담과 하와도 두려움이 있었지만 찾아오신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린 거. 회개하지 않았죠. 두려움은 있을 수 있어요. 귀신들도 두려워합니다. 믿고 떱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죄를 붙들고 있는 죄인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하셔야만 됩니다. 분명히 하셔야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교회 열심히 나왔다고, 오랫동안 교회 다녔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 들여보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죄 없다 그래 하고 죄의 형벌을 치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의 마음의 자세, 행동 이런 걸 보면서 그래 내가 너 죄 없다고 여겨줄게, 절대 그러시지 않는 분이에요. 죄가 있다고 그러면 1차적으로 두려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 계속 좀 보겠습니다.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죄인은 하나님이 칼을 갈고 계셨죠. 앞에서 하나님이 이미 화를 당겨 예비하셨어요. 누구에게? 죄인인 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칼을 가셨고 활이 이미 당겨 예비된 거예요. 사형이 확정된 거예요. 놓으면 돼요. 그런데 이 백성 중에서도 아니야, 나는 아직 기회가 있어. 난 언젠가 믿을 거야. 지금 내 사정이 좀 그래서 그래. 내가 다 이해해. 하나님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 내용 많이 들었어요. 결정만 하면 되는데 제가 좀 바쁘고 제 생각이 좀 이렇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아직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핑계대고 변명하는 그런 자들 하나님 얘기합니다. 그 죄인 칼에 죽을 거라고. 아직까지 그런 마음이 있다면 두려워하셔야 돼요. 무서워하셔야 돼요. 하나님 성경의 역사를 왜 기록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엄하게 다루십니다. 무섭게 다루세요. 우리가 은혜, 사랑 맞죠. 그러나 그것을 거부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매우 무섭습니다. 계시록 6장에도 얼마나 그 화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환한 얼굴을 보기가 무서우면 산들아 바위들아 들려서 나를 좀 덮어달라고 죽여달라고 죽지도 않아요. 그때는 그 정도로 그렇게 자기의 이 죄악된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아니면 그 무서운 어린 양의 진노에서 가리우고 싶어서 덮어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 좀 보겠습니다. 여기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이 경고해 주고 계세요. 경고는 돌이키라는 뜻입니다. 경고해 주고 계세요. 무섭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무섭게 너희 무서워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있을 일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냉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이지 아니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공의가 죄를 다스릴 때 그리고 죄인을 다스릴 때 되게 굉장히 무섭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잔혹하대요. 잔혹히 분내요. 아이 그 사랑 그리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잔혹히 분내요? 이 죄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공의로우심을 그 아드님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거절한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의 이 공의로우심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무섭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드려요. 그 무서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존경하는 데서 나오는 무서움, 즉 경외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한다. 이사야서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하늘에 있는 태양이 3시간 동안 빛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하늘에 태양이 빛을 잃었어요. 제6시부터 9시까지 언제였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태양이 빛을 잃었습니다. 온 사방이 껌껌해졌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700년 후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 아드님을 그 십자가에서 죽이신 우리가 죽이셨다고 그러는데 그 아드님을 죽이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드님에 대해서 진노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죄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고 계신 내 죄, 우리의 죄에 그 아버지의 공의로우심이 임했다는 거예요. 무섭게 진노로. 그래서 태양이 3시간 동안 빛을 잃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실제 있었어요. 그러면 또 말씀하신 그 심판이 있을 때 이러한 일들이 이제는 별들도 달도 모든 빛을 잃고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일이 또 있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그 생명 그리고 구원의 유일한 길을 거부하고 있는 분들의 끝은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 뭐라고 해요? 불과 유황이 타는 연못이래요. 유황이 몇 도에 타는지 말씀 들으셨나요? 예, 유황은 1200도에서 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옥 입구 거기가 1200도부터 시작하신다고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겁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요한을 통해서 계시 열어서 보여준 거예요.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다만 우리가 아직 시간적으로 그 일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없는 일이 아니고 없어질 일도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있습니다. 왜? 그때가 언젠지 모르지만 요한을 통해서 열어서 보여준 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 일은 반드시 우리가 아니면 어떤 죄인이 경험할 일들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런 지옥 이런 가보진 않았지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유추해 볼까? 아니면 뭐 아주 그 용암이 펄펄 끓는데 어떤 사람이 미끄러 어떻게 가까이 왜 가까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가서 그냥 쭉 미끄러워서 그 안으로 쑥 빨려 들어가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아, 한순간이었고, 야, 그 좀 뜨거운 것도 못 느꼈을 것 같아요. 육체는 죽으니까. 그러나 지옥이라는 곳은 새로운 부활한 몸이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사망은, 죽음은 몸이 죽는 거지 영혼이 죽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다시 부활한 몸을 입고 영혼이 사는 거예요. 뜨거움도 느낍니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제가 그 이제 최근에 이제 목욕탕에들 좀 가봤어요. 예전에도 갔는데 혹시들 이제 목욕탕 사우나 이런 데 가시면 찜질방이잖아요, 요새. 그런데 땀을 많이 흘리거나 이러면서 찜질방 안에 들어가서 한 20, 30분 있다가 땀 쫙 빼고 나오고 또 샤워하고 또 한번 들어갈까 이러고 들어갔다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최근에 사우나에 간 상태에서 아주 뜨거운 곳이 있고 조금 뜨거운 곳이 있더라고요. 들어가서 앉아서 이렇게 있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여기서 오늘 하루 종일 있으라고 그러면 누가 문을 잠궈버리면 어떡하지? 저 주인이 나 있는지 모르고 문을 잠그고 가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딱 드니까 바로 나왔어요. 못 있겠어요. 그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이런 뜨거운, 그 좀 더 뜨거운 데도 들어가 봤어요. 거기는 이제 바짝 말라가지고 몸이 따가울 정도로 한 5분도 채 못 있겠다 생각되는데, 와, 이런 데서 영원히가 아니라 1년 동안 여기서 있으라고 그러면 내가 과연 이것을 인식하고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못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1200도 이상에 부터 있는 이 연못, 이곳에서 영원히 보내야 된다면 과연 여러분들 정말 좀 죄송하지만 목욕탕에 사우나 뜨거운 찜질방에 한번 가서 왜 그때는 왜 들어가냐면 언제든지 내가 나올 수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뜨거우면 내가 나오는 선택권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죠. 들어가 볼 만하죠. 그러나 박수 문을 잠그고 절대 나올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는지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런데 밖에서 누가 문을 열어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나갈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지옥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적인 감옥 안에 여러분들이 사형이 확정돼서 비참한 그리고 두려움, 무서움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예요. 다만 인식하지 못할 거예요. 인식했을 때 아들이 나를 그 문을 열어주고 나를 자유롭게 해준다고 그러면 얼마나 내가 감사하고 거기서 나올까? 나오라고 문을 열자마자 아마 뛰어나갈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들만이 그런 감옥에 있는 이런 죄수를 놓아줄 권한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무죄하다 나가라 하지 않아요. 그 아드님이 내보내줄 수 있는 이유는 그 아드님이 우리의 아니면 나의 죄를 모두 담당하셔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근거를 통해서 나를 죄 없다, 무죄하다 하고 석방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자, 사람으로서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주신 적이 없습니다. 무릇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셨어요. 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먼저 알려주세요. 그래서 회개하게 하고 그 모든 일을 완성하시고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믿음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믿음은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능력이 그런 거예요. 천국 제가 가보지도 않고 눈으로 보진 못했어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제 안에 있는 믿음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천국이 계시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보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믿음이 주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인간들의 문제점은 의심도 많고 눈으로 보지 않으면 잘 이해하고 받아주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아드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우리 죄인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 확증하셨어요, 하나님은. 제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결국 생명입니다. 내 생명은 하나뿐이 없어요. 내가 내 죄값을 갚는다는 것은 생명을 내어준다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앗아가면 우리의 생명은 죄값으로 내어준 거기 때문에 어디에 가야 돼요? 죄값을 치루는 지옥에 가야 돼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예수님이 치러준 죄값 괜찮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볼게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한번 정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예, 그런 모습으로 나중에 선다면 그래 네가 그때 너가 해결해야겠다고 했으니 너가 직접 해결해라 하면서 지옥문을 열고 던져질 겁니다. 누구도 누구에게도 원망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모든 문제가 해결됐고 완성됐다고 알려주세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믿음으로 들려지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에 다 이루었대요. 다 갚았대요. 완성하셨대요. 그 말씀이 들려져요. 여러분들 많이 듣고 읽었을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받아지냐는 거예요. 이해되는 거와 믿음으로 여겨지는 건 또 다른 거예요. 제가 지하철을 타고, 여기 지하철 많이 타시죠? 어느 지역에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회룡에 살고 있습니다. 이번역 회룡역입니다. 내리실 문 왼쪽입니다. 나에게 들렸어요. 그러면 아 하고 이해하고 그것이 들렸기 때문에 내가 살아났나요? 들린 의미는 뭔가요? 내려야 되는 거예요. 반응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반응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아빠 말 좀 잘 들어라 하는 것은 어떤 뜻인지요? 어떤 뜻으로 얘기하시나요? 듣고 따르라는 거죠? 똑같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거예요. 들렸으면 인식했다. 하나님이 아 말씀하셨구나 하고 인식됐다는 의미는 그것에 따라서 반응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반응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들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고 아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내 인식에서 그냥 그것을 결정하고 뭐 이렇게 표현한 것뿐이 없다는 거예요. 유다서 1장 23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불이 났다고 제가 한번 찾아서 한번 그 말씀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유다서 1장 23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옆방에 있다가도 누가 불이야 하고 외치고 막 사이렌이 울리면 연기가 나면 가만 있겠나요? 나가겠나요? 반응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는 것은 그것이 들려져서 아 불이 났구나. 잠시 후에 여기도 불이 번지겠고 그럼 타겠구나. 나도 죽으면 지옥 가겠구나가 아니라 거기서 반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으로 가고 반응하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이번 역 회룡역. 다음 역은 지옥입니다. 내리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들으셨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말씀 들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수많은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에 귀로 들어와서 내 마음에 생각나고 기억나는 말씀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게 구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 반응하는 것이 살아나는 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죄인이 죽어가던 자가 거기서 나오면 평안한 거예요, 이제. 그렇죠? 교도소에서 그 사형수가 하루하루 면회왔다고 그래도 불안,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가다가 사형장으로 갈까봐. 무서워서 매일 살아가던 그런 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드님이 나를 자유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해방됐고 거기서 나왔다면 이제 그 죄수복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 나의 마음에 나타나는 특징은 화평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화목한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으로 나를 정죄하셨고 심판하시기로 위해서 앞에서 읽은 시편 말씀처럼 칼을 갈고 화를 나에게 이미 당겨 예비하셨던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들이 나에게선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화평한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계속해서 오늘까지 손 내밀고 길이라고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손을 잡으시면 돼요. 빠져가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저쪽으로 가면 나무가 있고 수영을 이렇게 더 해보고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이렇게 헤엄쳐서 나와. 너가 열심히 해야지 나오는 거야. 이게 종교예요. 기독교는. 죽어가고 있는 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물속에 들어오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나를 살린 게 기독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 정상에 오르는 길이 왜 산에 오르는 길이 인간적으로 보니까 길이 등산로가 여러 개인데 왜 기독교만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그 길 하나뿐이 없냐 이 얘기해요. 정상 올라가는 길 여러 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내려오신 분은 딱 한 분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죄인 되어 살아가던 이 산 높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저 천국에 가는 그 정상에 가고 싶으면 이 산에서 먼저 내려와야 돼요. 내려오지 않고 이 산을 훌쩍 뛰어넘어가겠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자리를 떠나서 내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 내가 주인 된 삶에서 떠나는 일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하는 자리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출애굽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그 찌들은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건져내시고자 모세를 보내서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광야를 지나서 갑니다. 먼저 뭐가 필요해요? 이집트에서 나오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나오지도 않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좋은 것들을 이집트 종노릇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그 말씀 하나 어떤 삶의 어떤 특징적인 하나 추가하려고 하는 그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구원은 나의 필요를 채우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이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그 죄의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거기서 불러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게끔 부르신 거예요. 이 죄인이, 이 사형수가 그 감옥에서 나왔다면 다시 그 감옥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절대 없을 겁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주인 노릇하는 그런 자리에 내가 있는 겁니다. 내 주인은 사단이에요. 죄예요. 나를 내가 죄가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들을 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죄를 짓는다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떨어뜨려 놓고 죄를 한번 보세요.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못 가도록 막고 있는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종이기 때문에 함부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존재예요. 이 존재가 악한 존재를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이란 분을 인식하면서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그래? 어떻게 나 같은 자가? 그렇게 인식하지 마시고 죄와 나를 분리하세요. 범죄할 때마다. 우리 자녀들도 잘못하면 잘못한 뭐 행동, 범죄 이거와 자녀를 분리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아이들도 뭔가 잘못했을 때 나의 그 잘못을 안 하려고 용서하면서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런 존재와 멀리하려고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심판이 있기 전에 보좌에 앉아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죄인을 지옥에 보내시고 의인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때 일어나는 일 앞에 뭐가 있냐? 먼저 나누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들. 미리 나눠져 있어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는 양이냐 왼편에 있는 염소냐. 내가 어느 쪽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오른편인가요? 왼편인가요? 내가 양의 무리에 있나요? 염소의 무리에 있나요? 하나님은 먼저 나누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25장 34절, 40절, 41절, 45절에는 두 종류의 나눈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형을 집행하십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복받을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하시면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시며 칭찬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하는 이런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복받은 자들아. 오른편에 있는 자들. 왼편에 있는 자들 어떠해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렇게 하시면서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시고 저주하신다. 하나님 되게 무서워요. 냉정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인간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영원한 형벌에 의인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느 쪽에 저주를 받는 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의 저주 그렇게 표현은 안 하겠죠. 내리려면 해보세요. 이렇게 표현은 안 하겠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은. 분명히 내릴 거야 너에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니면 내가 앞에서 말씀이 있었다시피 아직까지는 나에게 괜찮겠지. 내가 언젠간 믿으면 되니까. 하나님 뭐 언젠간 내가 죽기 전까지는 안 오실 거야. 그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즉 이들은 영전하는 형벌에 영원히 존재하는 형벌에 들어갈 것이고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함께하는 그런 곳에 들어가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증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있을 거야가 아니에요. 나누시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나중에 이루어질 겁니다. 말씀 마지막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은 이런 성품과 이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야 하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타락했으니까 다만 너희에게 기회를 주겠다고 내 아들을 통해서밖에 줄 수 없는 그 기회기에 창세 전부터 준비된 그 아들에 대한 십자가의 형벌을 통해서 너희가 거룩한 나와 함께 영원히 지낼 수 있는 그 길을 너희에게 마련해 주겠다고 그 하신 약속을 2000년 전에 실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확증해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몇 번이 들리고 또 몇 년 동안 들어도 이해되고 내 생각으로는 깨달아졌지만 마음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는 분들도 계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말씀 붙들고 제가 그런 자인지 이 말씀이 두려운 형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영원하신 그 긍휼하심과 사랑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그분과 함께하고 싶은 건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필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제한된 어떤 구역에 들어오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읽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찾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영원하신 그 예수님, 나의 생명이 되신, 내어주신 그 아드님을 내가 함께하고 그 아드님을 표현이 그렇지만 소유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들 죽어있기 때문에 안 들릴 수 있어요. 그러면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찾을 만한 때 찾으십시오. 언제인가요? 오늘이에요. 다음 주에 여기서 안 뵀으면 좋겠어요. 다들 돌아가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저 정말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자신 없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이 깨달아져. 우리 학생 여기 청년이죠.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는 좋은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좋은 건데 말씀이 깨달아진다. 아니면 내가 죄를 고백했다 이러기도 하는데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게 성경을 예전에는 읽었는데 잘 안 깨달아지는데 이번엔 깨달아집니다 하는 건 좋은 반응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네,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지 내가 정말 그분 앞에 죄를 고백하고 내가 회개한 이런 모습들이 있는지 그냥 듣고 깨달아지는 거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좋은 모습이긴 해요. 한 발짝 더 예수님께 다가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